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짧지만 강렬한 광고 카피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광고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휴식을 잠시 뒤로 미루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떠나야겠다는 희망을 품게 했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실링 같은 광고였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그 광고를 보고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카드 한 장 들고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휴식을 또 휴가를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어떻게 주시고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에서 17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다입니다. 1에서 3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되거나 손을 더 봐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속성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단 6일 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을 보니까 한 70층 되는 건물을 한 달 만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빼면 한 20일 정도면 70층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도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다고 할지라도 6일 안에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온 세상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그만큼 완벽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태양이나 달의 위치나 지구의 모든 회전한 것들이나 바다나 공기나 모든 것이 조금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김밥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김밥 재료들을 햄, 맛살, 단무지, 우엉, 참치, 치즈 여러 가지를 도시락 통에 넣습니다. 밥을 넣습니다. 참기름을 넣어요. 그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요. 그리고 김을 넣어요. 막 흔들면 김밥이 될까요? 개밥이 되죠. 김밥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밥 하나 만드는데도 어떤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연하게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설계와 계획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하는 데는 6일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손을 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이스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 음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해서 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할 때 쉼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냥 손 놓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일곱째 날이 창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가 되는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은 일곱째 날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 6일 동안 창조 과정 속에서 공간과 연결되는 어떤 것도 거룩하다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한 날은 활동하는 여섯 날과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의미로서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하는 거룩한 날이 됩니다. 우린 6일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발휘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많은 일을 행하고 또 성취하며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우리는 그날을 구별하여 모든 일을 잠시 스탑,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과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본문을 보면서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인간이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에요. 인간은 안식을 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또한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안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안식일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의 날, 주일로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짐을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난을 가져가심으로 안식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사실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그때서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우리가 창세기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뭣뭣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구절에 표현된 톨레도트입니다. 이 단어는요 낮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창세기 전체에서 총 10번 정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 즉 천지 톨레도트에서 시작하며 4장 2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4절에서 하늘과 땅을 두 번 반복하면서 그 순서가 땅과 하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전의 1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의 내용은 땅을 받고 살아가는 땅의 이야기인 인간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2장 4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선 천지창조의 내용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엘로힘, 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명을 적셨더라. 이 뒤 9절은 인간을 창조할 배경이 되는 무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없기에 그 땅에 어떤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작할 땅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내면성을 말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란 말은 히브리어 바라가 아니라 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항아리를 빚듯이 사람을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애가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토기장이 눈에는 멀쩡하지 않으니까 다 구워 나온 것을 보고 조금만 잘못됐어도 바로 폐기 처분합니다. 바로 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통사고만 나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물속에 10분만 있더라도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육신을 유지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과 음식과 물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면역력만 약해져서 역해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노화되고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흙으로 된 육신에 낙심을 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자기처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필요 있어요. 하필 하나님은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어때요? 쉬고 싶다 하죠. 칭얼대죠. 그렇죠. 말을 못하면 아이들 막 울립니다.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은 곧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기는요, 에스겔서 37장 9에서 10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생기를 말합니다. 즉 생명이 없는 몸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생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영, 곧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라 신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의 육체는 즉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음을 받아 연약한 자임을 알고 겸손히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와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8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신대원 준비할 때 그 순서를 다 외웠는데 벌써 10년 전이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 죽으라고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과일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서 누리며 살라는 의미예요. 누리며 살아라. 애써 힘써 일하지 말고 누리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게 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쪽은요, 동방은 주관적입니다. 여기에서 동쪽은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동쪽이에요. 그래서 어딘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나는 곳으로서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이후에 성막과 성전을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출입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동산은요, 하나님은 이 동산을 지으셨는데 이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덴은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예,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며 여기에는 오직 기쁨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덴은 지상 낙원을 상징하죠. 에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할까요? 물론 화려할 수도 있죠.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에덴은 화려함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무엇이 있느냐?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에덴은 물이 풍성한 곳, 기쁨의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산의 특징은 과실나무가 너무나도 좋고 풍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주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에덴의 식물을 경작하고 또한 잘 자라도록 돌보며 지키는 역할을 하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산은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아직 일체의 죄가 들어온 적이 없는 죄로부터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맞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산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바다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많은 곳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사람 많으면 어때요? 물이 더러워요. 쓰레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 사람 붐비지 않는 곳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죠. 저 작년 여름에 이 대구 주변에 이런 계곡이 많잖아요. 산도 많고 계곡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생각지도 않게 어떤 이렇게 청도에 어떤 계곡이 있다 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높은 경사가 아니니까 올라가서 계속 그래서 막 산골짜기로 갔어요. 근데 차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갔는데 물소리가 막 정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 무슨 낙원이 있는 거예요. 폭포가 있고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깨끗한 옥빛의 물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발견했죠. 저희 가정이.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청정 지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 붐비지 않는 곳, 깨끗한 곳. 바로 이 에덴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청정 지역. 죄가 없는 곳이요. 천국으로 에덴은 그렇게 나무를 돌보며 물을 주며 일하는 소소한 일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나무를 가꾸고 물을 주는 일은 천국의 일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으며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곳에서도 우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에덴은요 행복의 동산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가난 문제, 물질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영양가가 높고 향기가 그윽한 각종 과일들이 시절을 쫓아 풍성히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먹기 좋아 천국에서 먹는다는 천도복숭아, 사과, 포도, 귤, 오렌지, 메롱, 망고 뭐 온갖 것들이 그곳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계절 추수가 가능한 벼, 밀, 보리, 배추, 시금치, 무 같은 채소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카드빚과 연체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쩐의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카드빚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카드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해서 이 아들이 그걸 보고 정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돈이 없으면 사람의 인격도 자유도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한 이상적인 나라는 대부분 빈곤과 주림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의식주 걱정이 없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춥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집이 없으나 누울 수 있는 모든 곳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 시달리죠. 사람들은 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노화로 죽어갑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의 소망은 오로지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건강만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불행하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치매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생명이 충만한 낙원입니다. 이 에덴은요 또한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예술성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신적 만족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먹기에 좋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고 이 에덴은 보기만 해도 신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요 금은 보석이 돌처럼 즐비하였다고 합니다. 10에서 14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첫째 강은요, 비손인데 지금은 어느 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비손강은 하월라라는 곳을 흘렀는데 하윌라에서는 정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윌라의 금은 단순히 금 원석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금덩어리인 정금이었다는 거죠. 금덩어리가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윌라에는 부델리움과 호마노라는 보석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인간들은 하월라에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보았더니 길가에 있는 바위에 정금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바위에는 부델리움이나 호박 같은 이런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인간은 그때부터 보석의 아름다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구스 땅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 이집트를 흐르는 강이라면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어 에덴에 있는 곳과 이집트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곳인지 모르죠, 에덴이.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기 전에는 아프리카 땅도 아시아와 붙어 있어서 그 강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요, 그 강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떼겔인데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즉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즉 이처럼 에덴에서 네 개의 강줄기가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게 물이라는 것이죠. 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보다 물이 더 중요하죠. 물을 먹지 않으면 3, 4일 내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덴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고기가 있고 식물이 자라고 종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을 내두사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일하고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에 관하여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 포함해 마음대로 먹게 하셨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 제한을 두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을까? 특별히 이 선악과를 왜, 무엇 때문에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덴은요, 인간이 다스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유의 제한을 주시고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지만 이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저걸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을 때 불행해요. 구속받고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통치 주권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손이 닿지 않는 절벽에 두지 않으신 게 아니라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천사를 시켜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의 가능성과 위험을 아셨지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있음을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인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적인 순종, 자발적인 성김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자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공짜로 줍니다. 아침마다 일찍 깨우고 운동까지 시켜줘요. 때마다 체력 검증을 합니다. 휴가 가라고 휴가도 보내주고요. 휴가비도 줍니다. 요즘에는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저보고 다시 군대를 가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한참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 군대 가는 꿈을 꿔요. 군대 가는 꿈을 꾸면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이전에 여자들도 참다운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로 취급을 받았죠.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자유를 얻는데도 많은 피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에 속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먼지에 불과한 비천한 인생을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에덴 동산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